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님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성경에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총 세 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그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 안디옥 사람들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크리스티아노이, 즉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이 단어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크리스티아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이유는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그의 입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이 말을 끊임없이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입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이 주장을 들었을 때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저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신 저들은 그리스도를 중심축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축으로 삼 때 예수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음을 알았고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어서 다시 오셔서 심판자로서 오실 것을 믿고 대망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믿었던 이 제자들은 가정에서 그들이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떡을 떼었고 또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의 입으로 삶으로 증언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은 단지 여러 종교 중에 한 종교의 소속을 나타내는 뜻이 아니라 이들에게 있어서는 어느 정도 조롱이 섞인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수치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리어 그들에게 영광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쓴 첫 번째 편지 4장 16절에 이렇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은 그때 그 그리스도인임을 자랑으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고 격려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믿는 신자들을 향해서 여러 호칭들을 씁니다. 때로 그 많은 말 중에는 은근히 조롱이 섞인 단어들이 끼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가장 그리스도인을 많이 조롱하는 사람들은 선생님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여 이 중에 선생님들이 계시면 죄송합니다만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참 많이 놀렸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들은 핍박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조롱이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들었던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들었던 용어 중에 광신도, 예수쟁이는 기본이었고 죽돌이 이렇게 부르는 분도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교회에서 죽도록 사냐 이렇게 해서 죽돌이라고 부른 분도 있었습니다. 군대에 갔더니 고참들이 환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또 여러분들이 여러 이야기들을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참 마음 아픈 것은 우리의 소속이자 우리의 정체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이 갈수록 또 다른 의미에, 그러니까 원뜻은 사라지고 또 하나의 조롱의 의미로 점점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참 제자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만,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인 하면은 언행 불일치의 대명사처럼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사랑, 희생, 섬김, 나눔, 정직, 예수의 정신을 말은 하지만 정작 삶에서는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여러 요즘 설문조사의 지표들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설문조사 결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의 명예 회복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한 이래로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어나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한 번쯤은 꼭 경험하게 되는 어떤 실패의 원형 같은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베드로의 실패 이야기는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이 명예 회복을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자 또 바로미터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 마지막 고별의 식사를 하면서 두 가지 감동적인 세레머니를 했습니다. 직접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그리고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한 명씩 한 명씩 닦아주면서, 그리고 이처럼 너희도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족식을 했습니다. 또한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것이 곧 내 몸이요 내 피다, 자신의 죽음과 고난을 상징하는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세레모니를 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듣기에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한 말을 예수님께서 꺼내십니다. 예언서의 말을 인용하면서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질 것인데 오늘 밤 모두가 다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즉각 일어나서 주님께 대답합니다. 모두가 다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똑같이 우리도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읽지는 않았지만 저 앞에 22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주와 함께 오게도 가겠습니다. 그 자리가 죽는 자리일지라도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외칩니다. 얼마나 든든한 말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든든한 말이고 위로의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난의 자리, 십자가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 끝까지 동행하겠다는 이 베드로에게 마치 찬물을 끼얹듯이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34절입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일사각오의 정신을 내비쳤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고백을 받으시고 고맙다 말하지 않고 잘했다 칭찬하지 않고 도리어 그의 배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참 멋졌고 참으로 어색하고 이상한 침묵이 흐르는 장면이었을 거다 그렇게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안양 평촌에서 신판교로 넘어가는 고갯길이 있습니다. 그 고갯길 초입에 보면은 오른쪽 안양 평촌 공동묘지로 빠지는 오른쪽 샛길이 있는데 그 샛길 입구에 도깨비길이라는 큰 표지판이 하나 서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 길을 종종 지나다녔는데 어느 날 그 도깨비길이 참 궁금해졌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그 도깨비길인가 싶어서 어느 날은 작정을 하고 일부러 그 공동묘지로 내려가는 그 길로 한번 빠져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길로 빠져나가면서 중간에 차를 세웠습니다. 분명히 제 시선으로는 내리막길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가만히 서 있으니 이 자동차가 중립으로 놓았는데 거꾸로 뒤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동차가 저 공동묘지가 무서워서 뒤로 꽁무니를 빼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도깨비 길은 그 거기서 무슨 중력작용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무서워서 자동차가 피한 게 아니라 그 주변 지형이 좀 더 기이해서 사람의 시각으로는 분명히 그것이 내리막길이지만 사실은 거기가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뒤로 물러난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일종의 우리가 잘못 보는 착시현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 나가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종종 착시현상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영적인 일에는 착시현상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납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바로 이날 밤에 예수님 앞에서 죽는 데까지 오게까지 가겠다고 외친 그 주장은 일종의 착시현상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 죽음의 자리까지 가겠다고 외친 이 베드로는 자신이 알고 있는 그 길과 정말 예수님이 걸어가고 있는 그 마지막 자리가 어떤 길인지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이 길을 뒤따라 나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에 있어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영적인 착시현상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이럴 거라고 추측할 수는 있지만 정작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삶의 정황에서 벌어지는 그 길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따르는 십자가의 길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좁고 훨씬 협착합니다.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멀고 멉니다. 우리가 각오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그리스도인의 십자가의 길은 훨씬 더 메마르고 훨씬 더 드넓은 사막과 같은 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내려놓고 희생해야 될 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많은 것을 내려놔야 하는 희생의 길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937년도 독일에서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책을 내어놓았습니다. 그 책은 당시 독일에 만연했던 쉬운 기독교, 값싼 은혜가 교회 안에 만연되고 있고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을 질타하고 경계하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와서 죽으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76년이 지나고 오늘 대한민국의 이 한국교회에 똑같은 동일한 현상이 무섭게 번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에서 쉬운 기독교, 값싼 은혜, 가벼운 헌신, 그것들이 교회 안에 유포되고 있고 무섭게 번져가고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트레이드 마크가 마치 값싼 은혜처럼 여겨지고 있는 현상 앞에 참으로 아연실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도 안 되고 잊어서도 안 되는 사실, 예수 믿는 길은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쉬운 기독교가 아닙니다. 입으로 그저 예수님은 구세주라고 말한다고 해서 저절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따라가야 할 이 그리스도인의 길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고난의 길입니다. 복음을 복음 그대로 믿고 복음을 복음 그대로 증거하고 복음을 복음 그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은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올라가서 우리는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는 이래 곧 그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찢어서 생명의 문으로 뭇 백성들을 끌고 가신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것과 도무지 바꿀 수 없는 참 생명의 길이 바로 그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 어찌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이 쉬운 길이며 쉬운 기독교며 값싼 은혜며 가벼운 헌신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길이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길임을 우리가 단 1초라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5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과연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날 밤에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졌습니다. 제자들이 다 뿔뿔이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의리의 사나이 베드로는 자기가 호언장담했던 것처럼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갈 때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 따라가고 있는 꼴을 보면 그의 호언장담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컴컴한 밤에 아무도 얼굴을 알아차릴 수 없는 맨 뒷꽁무니에 서서 멀찍이 숨어서 사람들의 눈치를 살펴가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외쳤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을 때 함께 예수님과 쇠사슬로 같이 묶여서 그렇게 잡혀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라는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체포해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갔다. 베드로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갔다. 우리말로 멀찍이라는 단어가 이 성경에서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안전한 거리, safe distance. 안전거리가 어떤 거리입니까? 교통사고가 날 것을 대비해서 앞에서 사고가 나면 안전하게 그것을 대비해서 사고가 나지 않을 정도로 멀찍이 떨어져서 가는 거리를 안전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안전거리하고 묵상해 보니 저는 참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백화점이나 쇼핑몰에 가면 각 점포마다 점원들이 줄지어서 쭉 서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앞을 지나가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앞을 지나가려고 하면 먼저 다가와서 제 팔을 붙들고 안으로 끌고 들어갈까 봐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옷을 한번 고르려고 들어가면 옆에 탁 달라붙어서 마구 칭찬을 해댑니다. 손님 키가 크시네요. 다리가 참 깁니다. 뭘 입어도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제가 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말들을 계속하고 때때로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도 않은 옷을 사입고 나와서 후회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어느 날부턴가는 점원이 저기 다른 손님을 설명하고 있을 때 이쪽에서 옷을 고릅니다. 그리고 한쪽 눈으로는 내게 다가오나 안 다가오나 곁눈질을 해가며 그렇게 옷을 고르다가 제가 혼자 있는 것을 알고 그리고 점원이 다가오면 그냥 바깥으로 나가버립니다. 취할 것은 취하나 붙들려고 하면 도망갈 수 있는 거리, 그게 안전거리입니다. 느낌 아시는 분도 계시죠?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지도할 때입니다. 청년부를 지도할 때 설교를 하려고 강단 위에 딱 올라오면 청년들이 앉은 자리가 참 재밌었습니다. 당연히 앞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저 맨 뒷좌석부터 차곡차곡차곡 청년들이 자리에 앉습니다. 주로 맨 뒤에 앉는 청년들은 주로 장로님, 권사님의 자제분들입니다. 일단 교회 왔으니 예배를 드린다는 눈도장을 저에게 찍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배가 끝나고 눈을 뜨면 사라지기 쉬운 자리, 잽싸게 저의 악수를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자리가 맨 뒷좌석입니다. 취할 것은 취하라, 붙들면 여차하면 도망갈 수 있는 거리, 바로 거기가 맨 뒷좌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맨 뒷좌석에 앉아있는 분들이 그럴 뿐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습니다. 들립니다. 여러 가지 기적도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혹여라도 떡고물이 떨어지면 떡이 나오는 날은 제일 먼저 제일 뜨끈뜨끈한 떡을 받아갈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듣고 볼 수 있는 자리이기는 하지만 결코 헌신의 자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정작 예수님과 함께 나와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가자라고 초청하는 그 길에서는 결코 함께 그 내리막길을 내려갈 수 없습니다. 쉽게 사라져버릴 수 있는 자리가 안전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단 일군의 청년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이 복음의 길,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따라 이 여정을 출발한 우리들에게 무수히 많은 이정표들이 등장하여서 안전거리 표지판이 나타나서 안전거리를 지키라, 안전거리를 지키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을 해대는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우리는 만납니다. 회사도 바쁘고 직장도 바쁘고 공부할 것도 많고 그리고 가정생활도 참 버거운데 주일 예배면 됐지 미쳤다고 왜 수요일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리냐, 왜 교회 소구를 믿어까지 하냐, 적당히 믿어라 하는 이야기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적당히 믿으라라고 하는 안전거리 표지판이 나옵니다. 거기를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안전거리 표지판이 나옵니다. 그 정도 사랑하고 그 정도 용서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무슨 성인군자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닌데 어떻게 그 죄인을 내가 다 사랑할 수 있겠어? 그 정도 사랑하면 다 한 거야 하고 더 이상 사랑하기를 포기하라 하는 안전거리 표지판이 나옵니다. 또 다른 표지판이 나옵니다. 그 정도 바른 말하고 그 정도 정직했으면 잘한 거야. 그 정도면 이 시대에 눈을 뜨고 찾아볼 수 없는 의인에 들어갈 수가 있어. 무슨 선지자도 아닌데 내가 무슨 선지자도 아닌데 끝까지 진실과 정의를 외치려고 해서 그렇게 손해를 보려고 하는가? 그 정도면 잘한 거야 하는 안전거리 표지판이 또 등장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아이들이 더 커야 한다. 좀 더 여유가 생겨야 한다. 지금은 공부하는 중이야. 무수히 많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안전거리를 유지하라고 하는 이 이정표 앞에서 우리는 자주 곁길로 새나가고 거리를 유지하고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유혹 앞에 할 일 없이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이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이 어정쩡한 거리는 우리의 영혼에 도리어 더 위험합니다. 예수님과의 이 애매모호한 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할 때, 복음의 위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할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있으면,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는 아주 쉽게 예수님 모른다라고 부인하기 쉬운 많은 합리적 이유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베드로가 정확하게 그와 같은 결론에 도달한 사람의 표본으로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대제사장의 그 뜰까지 들어가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저 안쪽에서 병사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것을 멀리서 목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전후에 다 예수님을 희롱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종합해보자면 베드로는 그 뜰에서 그가 그 두 눈으로 지금 예수님이 어떤 순환을 받고 있는지 두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십 면류관을 예수님 머리에 씌웁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눈을 가립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립니다. 얼굴에 그 더러운 침을 뱉으면서 누가 했는지 맞춰보라 라고 하면서 희롱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눈으로 보고 있었다면 주님과 함께 옥에도 가고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한 그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라면은 그만하시오 라고 외치면서 뛰어들어가서 말렸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그 품속에 품고 있었던 칼을 잡고 뛰어들어갈까 말까. 아마 베드로는 수없이 고민하며 상상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멀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녀 하나가 베드로를 그 모닥불에서 비춰지는 그 빛에 비춰진 베드로의 얼굴을 알아보고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발합니다. 베드로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합니다 하고 부인합니다. 잠시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에게 너도 그 도당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보시오 나는 아닙니다 라고 또 부인합니다. 한 시간쯤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가 갈릴리 사람 아니더냐 또다시 말합니다. 베드로가 또다시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그저 입으로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저주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그의 스승 예수님으로부터 제자의 길이란 무엇인가를 수없이 듣고 배웠습니다. 제자의 길이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제자의 도리며 제자의 길임을 배웠습니다. 보았습니다. 무수히 들었습니다.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자기의 목숨 부지하고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부인은 단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부인이 아닙니다. 지난 3년의 그 모든 과거를 다 지워버리는 얼마나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무수한 가르침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그 무수한 사랑의 메시지를 손바닥 뒤엎듯이 그렇게 엎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옥에도 가고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베드로가 이렇게 처참하게, 이렇게 할 일 없이 무너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지 않고 멀찍이서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이 거리가 몇 보쯤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과의 거리쯤 될까요? 아마 그쯤 될 것 같습니다. 하물며 우리와 예수님과의 거리는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오늘도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따르겠노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세상으로 나가지만 너무나 많은 일들 앞에서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유혹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 나의 그 고백을 헌신짝 버리듯이 그렇게 뒤집어엎는 일들을 반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공적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식사 기도하는 것이 부끄럽고 술자리 거부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리스도의 이름표를 잠시 떼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일신상의 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많은 세속의 압력과 요구에 잠시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인의 겉옷을 벗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의 온 몸이 그의 말투와 그의 옷 입는 것과 그가 행동하는 것과 그의 한 주간의 생활 패턴이 그리스도인임을 다 증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고 그것을 합리화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누리는 풍성한 은혜인 줄 알면서도 조금도 나누는 것에 인색해버리는 이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매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결단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너무나 자주 그리스도인의 이름표와 명찰을 떼버릴 때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물론 양심의 소리가 있습니다. 너도 그리스도인 아니더냐? 지난주에 말씀 듣지 않았더냐? 지난주에 제자 훈련을 받지 않았더냐? 기도하지 않았더냐? 너도 갈릴 사람 아니더냐? 너도 지난 3년간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않았더냐? 하는 그 양심의 소리가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찔러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내가 그를 모르노라. 나 그를 모릅니다. 라고 부인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참 알다가도 모르는 우리의 좁고 작은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님을 밝히고 기꺼이 십자가의 길로 가야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사람들이 너도 그리스도인 아니더냐라고 물을 때 그때 그리스도님을 더 당당하게 밝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명예란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 고난을 받을지라도 바로 그 고난이 그리스도인에게 훈장처럼 빛나는 일임을 우리가 알 때, 고백할 때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명예로운 일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혹여라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모욕을 당한다면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손해를 당한다면 그것 때문에 억울해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수록 더욱 그리스도 곁에 가까이 다가가서 그분과 바짝 함께 나란히 걷기를 애쓰는 것 그것이 제자의 길이다라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들고 다니던 성경책 뒷부분에는 성화 그림이 몇 장 이렇게 있었습니다. 17세기 이탈리아의 화가 구에르치노라는 화가가 그린 작품들이었습니다. 그 그림들 중에 유독 제 마음에 드는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앞에는 모닥불이 하나 펴져 있습니다. 그 옆에 닭이 있습니다. 그리고 닭 옆에 한 여종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베드로로 보이는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그 모닥불 저 뒤편으로는 군사들이 몰려가고 있고 그 군사들 한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끌려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주는 기가 막힌 묘사된 장면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는데 베드로는 고개를 돌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수없이 바라보면서 이 베드로와 제 자신이 참 많이 닮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 또 일상에서 일터에서 혼자 있을 때 내면에서 혹은 여러 사람들과 활동할 때 무수히 많이 내가 결심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쉽게 타협하고 타협한 것을 또한 합리화하고 했던 그런 버릇에 길들여져 있는 못난 제 자아와 베드로가 동일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베드로를 바라보던 예수님의 시선이 얼마나 슬프게 보이던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61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리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자마자 곧 닭이 울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멀찍이서 베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보시니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헬라어는 엠블레포라는 뜻입니다.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그냥 단순히 본다라는 것이 아니라 뚫어지게 바라본다, 유심히 지켜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신 것은 그냥 닭이 우니 쳐다본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뚫어지게 유심히 바라보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왜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까? 그것은 무언가를 상기시키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한 이야기는 그날 밤에 몇 시간 전에 내가 오늘 밤 나를 닭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할 거다라는 단순히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을 상기시키기 위함이었다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정죄하는 거죠. 거 봐라. 그럼 그렇지. 네가 네 수준이 그렇지 하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바로 닭 울던 그 시간에 상기해야 했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바로 직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22장 31절, 3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사탄이 밀가부르듯 베드로를 요구하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믿음이 이 마지막 어둠의 권세가 총집결하여서 예수님을 붙잡고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그 순간에도 마지막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었던 이가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지금도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한다. 너의 믿음이 결코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것을 기억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여 내가 다시 회복된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는 내 말, 내 부탁, 내가 내게 위임한 그 부탁을 잊지 말아다오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동안 수없이 많은 시선이 교차하고 시선이 마주쳤을 겁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때 함께 함박웃음을 지으면서 예수님과 시선이 교환했을 겁니다. 그 무섭고 컴컴한 풍랑이 있는 그 밤에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치 눈 속에 빠질 듯이 그 눈만 바라보면서 물 위를 처벅처벅 걸어갔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는 신이 나서 그 떡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어쩌면 예수님과 마주치고 윙크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 베드로의 사랑의 눈빛이 수없이 많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끌려가면서 손발이 묶여 죽음의 자리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가는 그 예수님께서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베드로는 외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님과 수없이 시선이 엇갈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주로 예수님을 언제 바라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과 그 영광의 손을 종종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그 기적의 손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는 그 위엄 있는 목소리를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교묘한 술책들을 그 죄악들을 속속들이 다 드러낼 때 그 속 시원한 사건들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풍랑이를 걸어가시면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놀라운 창조주의 기적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손발이 묶여서 십자가로 끌려가고 있는 고난받는 그 예수님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그 와중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실패한 우리들을 여전히 뚫어지게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눈물 흘리는 예수님의 그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야만 모욕을 당하시면서 끌려가는 고난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따뜻하게 사랑으로 보듬고 그리고 그렇게 지켜봐 주시면서 격려하는 그 예수님의 눈물을 바라보아야만 비로소 내게 임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 은혜이며 내가 믿는 이 기독교가 얼마나 어려운 기독교이며 내가 걷고 있는 이 십자가의 길과 예수 제자의 길이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얼마나 값진 생명의 길이며 보석 같은 길인지를 그 무엇과 바꾸자고 해도 단 1분 1초도 바꿀 수 없는 예수 안의 생명임을 우리가 그때야 비로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저 영광의 예수님, 복주는 예수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고난받는 예수님의 그 얼굴과 눈도 우리는 단 한순간도 외면하지 말고 실패의 자리일지라도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마지막 62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62절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사건의 마지막 단어는 통곡으로 끝납니다. 여기서 통곡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칼리오는 몹시 슬퍼하다, 비탄에 잠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자신의 각오가 얼마나 미미했는지, 그리고 자기의 믿음이 얼마나 유약하고 작았는지,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달은 것이죠. 깨달았기 때문에 그때 베드로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미안하고 죄송해서 너무너무 자기 자신이 밉고 한탄스러워서 그는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대사장의 집 대문을 박차고 뛰어나가 예루살렘 어느 뒷골목에서 고꾸라져서 벽과 바닥에 그의 이마를 짓이기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미안합니다. 주님 내가 큰 죄인입니다. 한없이 울며 온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그렇게 통곡하며 울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언젠가 그렇게 운 적이 있습니다. 주님 벌레만도 못한 나의 존재, 끊임없이 주님 앞에 배신만 하고 부인만 하는 나의 나약함,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고 주님과 나란히 걷겠노라고 다짐했건만 돌아서면 쉽게 부인하고 마는 나의 연약함, 주님 죄송합니다. 수없이 많이 울었던 우리의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의 통곡의 자리가 결코 실패의 자리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통곡의 눈물은 대개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길어 올리는 한바가지의 마중물이 될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늘을 향해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땅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찌며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인이나 그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단비를 주십니다.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는 잘 알다시피 침묵과 고요함 속에서 조용히 드려집니다. 간혹 가다가 그 침묵을 깨는 가느다란 흐느낌이 흘러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흐느낌의 내용이 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지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영적인 착시 현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한 믿음이 발견되고 무너졌을 때 그 견고한 자아를 고집스럽게 주장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차고 뒤늦게 깨달았을 때 그리고 주님에게 이 미안한 마음 가눌 길이 없어서 터져나온 그의 영혼의 통곡과 몸부림이 가느다란 흐느낌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하던 기도를 멈추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베드로의 그 통곡을 보시고 뚫어져라 바라보시면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던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통곡 소리를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로 바꾸셨듯이 저 가느다란 흐느낌을 주님 받으시고 그리고 그 눈물 닦으셔서 그 눈물이 다른 영혼을 굳게 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단 한순간도 그를 향한 그 시선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눈물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눈물샘이 막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 위험한 일입니다. 눈물이 사라져가는 예배 역시 어쩌면 위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눈물이 사라진 예배는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사막처럼 만들기가 쉽고 사막에서는 불평과 그리고 비난이 난무하기 마련입니다. 죄에 길들여진 이 자신에 대한 애통 때문에 울어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신과 교회 때문에 애통이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울어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시선은 변함이 없건만 한 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를 멈춘 적이 없는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쉽게 쉽게 주인을 부인해서 그 미안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흐느껴 운 적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누가복음 6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칼리오 이 단어를 다시 한번 쓰십니다.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그리스도인의 이 명예회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지킨다고 해서 우리의 명예를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입술로는 예수님을 많이 부인하고 허풍칠 때가 많을지라도 그때그때마다 다시 눈물의 자리, 다시 통곡의 자리로 돌아와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늘 명예로운 자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사람의 노예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날마다 잊지 않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앞장서서 가신 그 생명의 길을 뒤따라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또한 유혹이 많은지 모릅니다. 매주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지만 세상, 곧 우리의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지키며 사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나 자주 넘어지고 너무나 쉽게 세상과 타협합니다. 때로는 회개도 형식적으로 하는 둥 마는 둥 하며 경건의 능력 없이 경건의 모양에만 집착하는 바리새인이 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뚫어지게 바라보시며 기도하시는 주님, 일신의 안녕과 무병장수를 위해서만 주님과 거리를 유지하려는 값싼 신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늘 십자가를 가까이 하게 해주십시오. 말씀과 함께 살게 해주십시오. 혹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거든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해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돌이켜 형제자매를 굳게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